Vous connaissez ses sacs, sa maison, ses foulards.
루이비통 가방, 디자인 하우스, 스카프, 향수까지 다 아시죠? 그런데 1821년 프랑스 쥐라주에서 출생하고 그의 이름 네 글자를 전설로 남긴 루이비통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루이비통 예술, 문화 및 유산 감독 크리스틴 방드르디입니다. 보이지 않는 남자 시리즈 다섯 번째 에피소드를 위해 비비엔느를 파리에 남겨두고 저는 LA로 이동해 파인라인 스타일의 루이비통을 그린 또 다른 전설적인 예술가 미스터 카툰을 만났습니다. 웨스트코스트 아트씬 출신의 다영역적 예술가인 미스터 카툰은 그래피티와 그림, 문신, 애니메이션 영화를 다룹니다. 루이비통은 천사의 도시 LA에 발도 들인 적 없지만 미스터 카툰은 독특한 두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와 파리 사이에 우리 어르신을 합쳐 넣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미스터 카툰, LA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제 이름은 미스터 카툰입니다. 저는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고 항구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래피티 예술과 사랑에 빠졌어요. 벽에 낙서하는 아이가 직면하는 어려움과도요. 위협과 공포를 느끼며 그걸 알아내려 애쓰고 어울리려고 노력했죠. 성장하면서 문신과 문신 문화에 빠졌고 거기서 제가 속한 곳을 찾았어요. 그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예술가였고 다른 직업은 없었습니다. 연필은 음영 넣기를 할 때 제 첫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루로 또 제 엄지손가락으로 쉐딩을 하면서 스타일을 만들어 가다가 펜과 잉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티셔츠 그래픽 같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스프레이 페인팅과 그래피티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그 이면에 숨쉬는 문화가 있고 80년대 중반에 힙합 장르가 캘리포니아에서 알려지고 있던 그때 저는 그 흐름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브레이크 댄스도 디제잉도 못했지만 그림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피티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저는 문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데 이 집단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고 알아야 해요. 그건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환경, 문신 가게, 그 냄새 속에 있는 걸 좋아하게 되었어요. 다른 예술가들 곁에서 산다지만 그들은 예술학교 학생들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훨씬 억세고 거칠어요. 여기는 모든 예술 형식의 가장 낮은 층이고 가장 부족적이기도 하고요. 피부를 캔버스로 쓰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거든요. 한번 뛰어들면 거의 못 벗어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제 시대의 타투는 어떤 패션으로 하든 못마땅하게 여겨졌어요. 문신 세계에서 도는 패션은 이에 불과해요.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해요. 이제 아주 개방적이 됐습니다. 문신하는 사람들한테 다행이에요.
미스터 카툰 씨는 타투 아티스트이자 저희가 그래피티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을 쓰면 작가입니다. 미스터와 카툰은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미스터 카툰이 되었나요?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시절 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를 보더니 생김새, 성격, 기질을 따서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길 좋아하던 제 성향 때문인지 카툰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후 조금 더 성장하면서 저는 빨리 나이를 먹고 싶어졌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제 이름 앞에 미스터를 붙였습니다. 제 친구들 중 몇몇은 이름 앞에 박사, 의사 혹은 경을 붙여서 존경을 받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이름이 인간답게 들리더군요. 자기 이름은 투쟁에서 얻는 게 맞는 거죠. 얘네들은 제가 그런 싸움을 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려 한 거예요. 저는 더 뛰어난 예술가였기보다는 싸움꾼이었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밀어붙였고 그 보상을 받았어요. 제가 하는 일은 벽에다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큰 글씨를 쓰면서 많은 일을 빠르게 해냈습니다. 다들 본인한테 맞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분명히 근육이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이렇게 자기한테 그게 뭔지 스스로 찾아내게 되죠. 저한테는 자동차, 자동차 디자인, 자동차 차체 라인 같은 것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들의 그림을 그려서 캔버스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미스터 카툰, 당신은 예술계에서 자수성가했고 수많은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가 협업을 요청해왔습니다. 콜라보 작업을 할 때 자신의 성격과 예술, 의뢰인의 소망 사이에서 어떻게 선을 긋습니까?
상업적인 일을 할 때 저는 고객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일하도록 의뢰받는 거니까요. 제가 개인적인 순수 미술을 할 때는 제 뇌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려고 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부분을요. 하지만 여전히 저인 채로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원래 내 모습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순수 미술의 모습인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주제를 골라야 했는데 성공적이었네요. 또 저는 그게 집에 어울릴지 마음속으로 상상해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평범남이 내가 그린 순수 미술 캔버스 그림을 사려고 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스튜디오에서 어떤 모습일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거실에 놓을지 침대 위에 걸을지 생각해봐요. 이런 각기 다른 요인들을 고심하고 각 상황마다 다른 감정을 캐치하려고 해요.
루이비통을 위해서 루이비통 매종의 창립자이자 그 이름 이면에 보이지 않는 남자의 초상화를 그려주셨습니다. 이 협업 이전에 루이비통 브랜드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제 첫 루이비통 작품 중 하나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서류 가방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첫 작품 활동을 할 때 아버지 서류 가방을 들고 갔었거든요. 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거기에 넣어서 갖고 다녔죠. 일본에는 구제 상점이 있는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없어요. 이런 구제 제품이 섬세하게 이용되는 걸 보니 정말 멋졌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을 어디서 봤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첫 번째 LV 서류 가방을 샀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이템을 열어 샀는데 아시다시피 백팩이었어요. 제 아내도 물론 좋아합니다. 저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루이비통 매장에 들를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루이비통 브랜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패턴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는 가방을 조각내고 차에 루이비통 스트라이프만 붙이곤 했어요. 브랜드가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맛만 보여주는 디테일만 작게 더했는데 그게 LV 에디션이었을 수도 우리의 스트리트 에디션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신과 루이비통 사이에 쌓인 이러한 역사에서 출발해 선이 가는 스타일로 루이의 초상화를 만드셨어요. 이 초상화는 파리와 로스앤젤레스 사이에 루이비통을 두고 뒷배경에는 일몰이 두 도시 사이의 다리를 비춥니다. 앞쪽엔 아이코닉한 루이비통 트렁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루이비통의 이름을 작가님의 작품으로서 그리는 것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나요?
퓨츄라 작가가 다시 한번 제게 다가왔고 우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에서 콜라보를 했어요. 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루이비통의 젊은 초상화를 그리는 건 진짜 색다른 일이니까요. 그들은 제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했지만 파리와 캘리포니아가 음향처럼 공존하는 걸 볼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운 좋게도 사이프레스 힐과 에미넴과 함께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사진 작가 친구인 에스테반 오리올이 저를 사이프레스 힐에게 소개해줬고 그렇게 그들과 같이 공연 투어를 갔는데 별세계 경험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시각으로 프랑스를 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저는 양쪽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환상입니다. 가운데 현관이 있고 제 시그니처 레터링으로 가늘게 써넣었어요. 그게 거기에 있었으면 해서요. 보통은 루이비통 이름을 쓸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걸 칠할 때 제가 보통 하는 것과 다른 걸 하고 싶어져서 캔버스에 자동차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 전체가 에나멜과 우레탄 성분의 자동차 페인트로 완성되었죠. 이 페인트는 캔버스에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여기 공장에서는 제가 밝고 활기찬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고 스트리트 감성을 넣어 일단 해보려고 했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문신과 그래피티의 전설을 넘어 전 세계에서 작가님의 예술 세계가 찬양받고 있는데요. 예술에 인생을 헌신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와 어린 지망생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요?
그래피티 작가나 타투이스트에 대한 제 조언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가게와 작업장에서 배웠던 가치들을 지닐 수 있고 그 가치들과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가입니다. 아직도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냈다면 그대들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피티 작가가 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LAPD에서 신경 쓸 다른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바로 지금 벽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큰 곤란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80년대에는 벽에 낙서하는 것이 정말 위험했어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술이 그땐 없었거든요. 정말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지금 멕시칸 아메리칸 예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많은 전도 유망한 예술가들에게 좋은 일이죠. 이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겁니다. 제게는 다양한 예술가와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려면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함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술은 너무 저속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예술가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방식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래피티 작가로 활동하면서도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예술가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치 않았고 유연함을 유지하고 마음으로부터 행하고 집착을 놓는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또한 배움은 끝이 없고 나만의 기술을 닦는 것이나 향상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스터 카툰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리즈는 새로운 아티스트와 함께 곧 이어집니다.